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헝가리 당국이 오늘 수도 부다페스트 주요 철도역에 수백 명의 난민들이 몰려들자 역을 폐쇄했습니다. 당국은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모든 열차 운행이 중단된다며 승객들에게 즉시 역을 떠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경찰 수백 명은 역 외곽으로 밀려난 난민의 재진입을 가로막았습니다. 경찰은 앞서 이날 오전 오스트리아 수도 빈으로 향하는 열차에 탑승하려던 난민 수백 명을 저지했습니다. 오스트리아 당국은 어제 빈에 도착한 난민이 역대 최고 기록인 3,650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을 탈출한 난민들은 유럽연합으로부터 정식 난민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부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규정에 따라 유럽의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초 입국한 나라에 난민 신청을 해야 합니다. 헝가리 정부는 철도역 폐쇄 조치는 유럽연합 규정을 따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불법 이민 단속 요원들이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서 지난주 일제 단속을 벌여 범죄 기록을 가진 240여 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은 이번에 체포된 244명 가운데 절반가량은 강력범죄를 저질러 유죄 처분을 받았으며 나머지는 경범죄 사범들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은 이들이 미국에서 범죄를 저질러 강제로 추방 명령을 받았거나 공공안전에 위협이 되는 사람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체포된 불법 이민자들의 80%는 멕시코 출신이며 나머지는 20개 다른 국적자들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의 구체적인 범죄 기록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성폭행과 미성년자 성추행 등으로 유죄 처분을 받은 경우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민세관 단속국은 지난 2014 회계 연도에 10만 2,224명을 추방했다고 밝혔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기후변화가 금세기의 위협으로 규정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미 국무부 주최로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열린 극지방 환경정상회의에서 각국이 기후변화에 충분하고 신속하게 대처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인간 활동이 많은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기후를 망가뜨리고 있다며 과학은 한때 멀어 보였던 위협이 현실로 다가왔음을 증명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알래스카의 경우 지난 60년간 미국의 다른 지역들보다 두 배나 빨리 온난화가 진행됐다며 지난해에는 가장 더운 해를 기록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중국에서 또다시 화학공장 폭발로 적어도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중국 관영 언론에 따르면 이번 폭발은 어젯밤 동부 산둥성 둥잉시의 산업지구에서 발생했습니다. 폭발이 일어난 곳은 빈위안 화학공사 건물로 중국의 인터넷 사회 매체에 올려진 사진들에는 큰 불덩이가 치솟은 모습이 담겼습니다. 현지 당국은 공장 관계자들을 체포하고 화재 원인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앞서 지난달 텐진항 대폭발로 158명이 사망한 사고에 이어 또다시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자 미흡한 안전 규정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텐진항 폭발 사고와 관련해 중국 당국은 12명의 업체 관계자들을 체포하고 11명의 정부 관리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고대 역사 도시 팔미라의 유명 신전이 파괴된 모습이 유엔의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앞서 시리아의 한 문화재 보호단체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2000년 된 팔미라의 벨 신전을 폭파했다고 주장했지만 시리아 정부는 이를 공식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산하 훈련조사연구소는 어제 벨 신전이 폭파되기 며칠 전 모습과 이날 촬영된 위성사진을 공개하고 신전이 파괴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재임 시절 개인 이메일 계정을 통해 주고받은 7천 쪽 분량의 이메일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마크 토너 국무부 부대변인은 어제 정보당국 감찰 결과 클린턴 전 장관의 이메일 가운데 약 150건이 기밀로 재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토너 부대변인은 그러나 클린턴 전 장관이 이메일을 주고받을 당시 기밀이나 1급 비밀로 지정된 것은 아직 한 건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는 그동안 문제의 이메일들이 일반 문서로 보내진 뒤 나중에 기밀로 소급 적용된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일 화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요즘 세대 부부들은 보통 웬만하면 맞벌이를 하더라고요. 미국 노동부가 낸 자료를 보니까요. 지난해 미국의 부부들 중에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있는 가정의 경우 부부가 다 직장에 다니는 이 맞벌이 가정이 한 48% 정도인 걸로 집계됐습니다. 한 집 걸러 맞벌이 부부가 있는 셈인데요. 이렇게 맞벌이를 하는 부부들을 보면 집안일을 공평하게 나눠하거나 육아도 또 나눠서 하는 부부들도 있지만은요. 아내 쪽이 집안일이나 육아에 부담과 책임감을 더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 반대의 경우도 있겠지만요. 그런데요. 최근에 이 시카고시에서 열린 미국 사회학회 연례 총회에서요. 부부들의 가사와 육아 업무에 대한 연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여성들은 남편들이 공평하게 육아를 분담했을 때 결혼과 성생활에 만족감을 드러냈고요. 또 남성 역시 부부가 함께 아이들을 키우는 일에 공평하게 참여했을 때 부부 간 애정도가 높아지는 걸 느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부부 중 한쪽이 육아를 전담했을 때 갈등이 생기고 성생활에도 지장이 온다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요. 1990년대 초만 해도요. 이 전통적인 부부, 그러니까 남편은 바깥일, 아내는 집안일, 이렇게 맞벌이를 하지 않는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부부보다 이혼율도 적고요. 부부 금술도 좋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는데요. 이 연구를 주도한 전문가가 진단하기로는 20년과 지금을 보면 시대가 참 많이 달라졌고 그러니까 미국의 부부들이 지속적으로 평등한 협력자 관계로 진화하고 있다면서요. 특별히 젊은 부부일수록 가사와 육아를 분담하고 있고 또 이를 당연하게 여기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물론 전통적인 부부의 부부 생활이 원만한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시대도 변하고 인식도 달라져가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사실 가족 구성원의 가치관과 성향에 따라 다르지 않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미국의 주요 소식 미국 뉴스 헤드라인으로 바로 알아보고요. 뉴스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나 용어를 자세히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간 기획물 영화로 듣는 미국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24도 기록하고 있고요. 낮 기온 33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대체로 흐리겠고 새벽에 서쪽 지역에서 비가 시작돼서요. 낮에는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륙에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 치는 곳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9도에서 22도, 낮 최고 18도에서 28도 되겠습니다. 평양 흐리고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21도에서 26도 분포, 신의주 오후에 흐리고 비 내리겠습니다. 19도에서 27도 분포, 개성 구름 많겠고요. 오후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19도에서 26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도록 하죠. 보니 테일러가 부릅니다. It's a heartache 골라봤습니다. It's a heartache. Nothing but a heartache. Hits you when it's too late. Hits you when you're down. It's a fool's game. Nothing but a fool's game. Standing in the cold rain, feeling like a clown. It's a heartache. Nothing but a heartache. Love until your arms break, then he lets you die. Oh, it's a heartache.
속의 뉴스, 뉴스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어떤 소식들 들어와 있습니까?
네, 알래스카를 방문 중인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기후변화를 금세기 최대 위협이라고 경고했는데요.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재임 시절에 개인 계정으로 주고받은 이메일이 추가로 공개됐다는 소식. 시즌 그랜드슬램 달성을 노리고 있는 미국 여자 테니스 선수 세레나 윌리엄스가 US 오픈 대회 1차전에서 가볍게 승리했다는 소식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뉴스 헤드라인 첫 소식 보겠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 수요일 2일까지요. 사흘 일정으로 알래스카를 방문하고 있는데요. 어제 도착을 했죠.
네.
예, 기후변화가 인류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을 했네요.
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에서 이 국무부 주최로 열린 극지방 환경정상회의에 참석해 이 기후변화가 금세기 최대의 위협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좀 더 신속하게 기후변화에 대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인간의 활동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기후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거죠.
네.
오바마 대통령은 올해 말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기후회의에서 이 세계 각국이 탄소 배출을 줄이기로 다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이 알래스카를 방문한 게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알래스카는 지구 온난화의 최대 피해 지역으로 꼽히는 곳인데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엄청난 양의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오르면서 현지인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은 이 북극곽 지역인 코체브도 방문을 하는데요. 현직 미국 대통령이 알래스카의 이 북극권 지역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최근 오바마 대통령은 이런 기후변화의 주범인 화석연료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또 청정에너지의 사용을 촉구하는 에너지 정책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네, 이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주말 주례 연설에서도 이 점을 강조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오바마 대통령은 주례 연설에서 이 알래스카의 빙하가 점점 사라지면서 주민들이 잦은 산불과 해안선 침식, 폭풍 증가 등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이제는 해외에서 수입되는 화석연료보다는 자국에서 생산하는 청정에너지에 좀 더 의존하고 에너지업계의 최고 수준의 안전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최근 알래스카 북극해에서 시초작업도 시작됐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이 시추시설도 방문합니까?
네, 시추시설은 방문하지 않습니다. 네. 최근 오바마 대통령은 세계적인 석유 기업인 로얄 더치쉘에 북극해에서 시추 작업을 하도록 허락하면서 환경단체로부터 그 비난을 받기도 했죠.
네.
하지만 이번 방문은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서 시추시설을 방문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오바마 행정부가 이 북극해 시추를 허용한다고 발표한 게 바로 얼마 전의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알래스카 방문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그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오바마 대통령의 알래스카 방문에 맞춰서 북미 대륙의 최고봉의 이름이 바뀌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북미 대륙에서 가장 높은 산이 이 알래스카에 있는데요. 해발 6,194m에 달하는 이 산은 그동안 맥킨리 산이라고 100년 넘게 불려왔습니다.
네.
하지만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일요일에 이 대통령 권한으로 맥킨리 산의 이름을 드날리 산으로 바꾼다고 발표를 했죠.
네.
이 드날리는 알래스카 현지 원주민의 언어로 높은 자, 위대한 자란 뜻이고요. 이곳 주민들은 이 맥킨리 산을 오랫동안 드날리 산이라고 불러왔습니다. 그러니까 옛 이름을 되찾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오랫동안 맥킨리 산으로 불려왔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에 이 산 이름을 다시 드날리로 바꾼 이유가 뭔가요?
네, 알래스카 주민들의 청원에 따른 건데요. 이 맥킨리 산은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의 이름에서 따온 겁니다.
네.
이 맥킨리 대통령은 알래스카와 아무 상관이 없고요. 또 알래스카에 발을 디딘 일조차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1975년부터 알래스카에서 맥킨리 산의 이름을 드날리 산으로 바꾸기 위한 운동이 벌어져 왔는데요.
네.
미국 정부는 이에 대한 타협으로 1980년에 주변 국립공원의 이름을 드날리 국립공원으로 정하고요. 산 이름은 그냥 맥킨리 산으로 놔뒀었습니다. 이 맥킨리 대통령의 출신주인 오하이오주가 이 정치적으로 아주 힘이 막강한 주여서 그 이름을 바꾸기가 쉽지 않았던 건데요.
네.
그러다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이 정식으로 드날리 산으로 이름을 바꾼 겁니다.
네. 존 베이너 하원 의장도 오하이오 출신이지요?
네네.
네. 정치권 반응 어떻습니까?
네. 베이너 하원 의장을 포함해서 많은 오하이오 출신 정치인이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결정에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하이오 주민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또 민주당과 공화당 이 소속 정당에 상관없이 드물게 일치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산의 이름을 다시 맥킨리로 바꾸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다고 이 오하이오 정치인들이 말하고 있는데요.
네.
이 공화당 경선 후보들 가운데 현재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도 여기에 합세했습니다. 이 사회 관계망 서비스인 트위터를 통해서 어제 자신이 만약에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다시 산의 이름을 맥킨리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두 번째 소식입니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이메일 추가본이 공개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미 국무부는 어젯밤에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이메일 4,400여 건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네.
7,000 쪽이 넘는 분량이라고 하는데요. 국무부는 이로써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개인 계정 이메일 가운데 약 4분의 1을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국무부는 연방판사의 명령에 따라서 오는 1월 말까지 클린턴 전 장관의 이메일을 모두 공개해야 하는데요. 지난 5월부터 단계적으로 이메일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네, 클린턴 전 장관이 재임 시절에 주고받은 이 개인 계정 이메일이 한 3만 건에 달한다고 하죠.
네, 이 업무 관련 이메일이 3만 건입니다.
네.
이 클린턴 전 장관이 재임 시절에 이 개인 계정으로 주고받은 이메일은 모두 6만 건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 그 가운데 절반은 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미 삭제했다고 합니다. 클린턴 전 장관은 지난해 말에 그 나머지 업무 관련 이메일 약 3만 건, 총 5만 5천 쪽에 달하는 분량을 국무부에 제출했습니다.
네, 사실 지금 문제가 되는 게요. 개인 계정 이메일은 정부 계정보다 보안성이 떨어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예, 국가 기밀이나 또 민감한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 때문에 미 연방수사국까지 나서서 조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추가로 공개된 이메일 중에 민감한 내용은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이 국무부는 약 150건의 이메일에서 기밀로 분류되는 정보를 발표했습니다. 발견했다면서 일반인이 이를 볼 수 없게 가렸다고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들 정보는 클린턴 전 장관이 이메일을 주고받을 당시에는 기밀이 아니었고요. 나중에 이 기밀로 분류됐다고 합니다.
네.
클린턴 전 장관은 재직 시에 이 개인 계정 이메일로 기밀 정보를 주고받은 일이 없다고 계속 부인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하지만 그 최근 정보기관 담당 감찰관이 조사한 결과 클린턴 전 장관의 이메일에서 1급 비밀까지 들어있었다고 해서 좀 논란이 커지고 있죠.
네. 자, 이번에 공개된 이메일 중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궁금하네요.
뭐 예를 들어서 외교 정책 고문이었던 제이콥 설리반이 클린턴 전 장관에게 보낸 이메일의 경우 이 상당 부분이 가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밀 정보란 얘긴데요.
네.
이 버마를 방문하지 말라는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2010년에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언 아산지에게 기밀 정보를 공개하지 말라고 촉구하는 내용의 이메일도 이번에 공개가 됐습니다.
네, 위키리크스라고 하면 정보와 기업 또 단체의 불법 행위 비리 등을 알리기 위해서 세워진 웹사이트를 말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 위키리크스 관련 이메일 가운데 이 해롤드 고 당시 국무부 법률 고문이 쓴 이메일이 있는데요. 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이 기밀 정보를 공개할 경우 오히려 많은 사람의 생명을 위험하게 할 수 있다 이러면서 이 정보를 공개하지 말라고 만류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네.
위키리크스 관련 이메일 가운데 이 마지막 이메일은 아주 상당 부분이 가려져 있다고 하네요.
네, 참 이메일 논란이 이 차기 대통령 자리를 노리는 클린턴 전 장관에게 계속 큰 부담을 주고 있네요.
네, 뭐 아직 클린턴 전 장관이 민주당 경선 후보들 가운데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몇 달 전과 비교하면 지지율이 아주 많이 떨어졌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마지막으로요. 이 한 해 그랜드 슬램에 도전하고 있는 세레나 윌리엄스 소식 알아보죠.
네. 미국 여자 테니스 선수 세레나 윌리엄스가 어제 미국 뉴욕에서 열린 US 오픈 테니스 대회 1차전에서 승리하면서 이 그랜드 슬램 위협 달성에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이 윌리엄스 선수는 그랜드 슬램을 의식해서인지 시합 전에 어느 때보다도 더 열심히 연습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네.
하지만 어제 1차전 경기는 30분 만에 아주 싱겁게 끝났습니다. 윌리엄스 선수의 1차전 상대였던 러시아의 비탈리아 디아첸코 선수가 이 경기 중에 다리 부상을 이유로 기권했기 때문입니다.
네, 세트 스코어가 몇이었습니까?
네, 6대 0, 2대 0, 그래서 모두 2대 0이었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2대 0에서 중단이 됐죠.
네.
윌리엄스 선수는 겨우 5점을 디아첸코 선수에게 내줬는데요. 아마 디아첸코 선수가 기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결과는 마찬가지였을까라는 게 이 테니스 전문가들의 평입니다.
네.
윌리엄스 선수는 US 오픈 대회에서 이미 두 차례 우승컵을 안은 바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 윌리엄스 선수가 그랜드슬램 달성을 노리고 있는데요. 그랜드슬램이 뭔지 잠시 살펴보죠.
네, 그랜드슬램은 대단히 중요한 스포츠 행사나 시합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보통 테니스와 골프에서 4개의 주요 대회를 석권하는 것을 그랜드슬램이라고 합니다.
네.
이 테니스에서는 프랑스 오픈과 호주 오픈, 영국 윈블던, US 오픈을 모두 우승할 경우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고 하죠.
네.
이 한 해에 이 네 개 대회에서 모두 우승하면 시즌 그랜드슬램이라고 하고요. 이 선수 생활 중에 이 네 개 대회에서 모두 우승을 할 경우 커리어 그랜드슬램, 생애 그랜드슬램이라고 합니다.
네.
그동안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선수는 꽤 많지만 시즌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선수는 매우 드뭅니다. 실력뿐만이 아니라 운도 따라야 하기 때문이죠.
네. 그러니까 윌리엄스 선수가 이번 US 오픈에서만 우승하면 시즌 그랜드슬램을 달성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윌리엄스 선수는 올해 호주 오픈과 프랑스 오픈, 윈블던 대회 여자 단식에서 모두 우승컵을 안았습니다. 어제 막을 올린 US 오픈에서까지 우승을 한다면 이 시즌 그랜드슬램 대기록을 세우게 되는데요.
네.
여자 선수가 이 같은 기록을 세운 것은 이 1988년 독일의 슈테피 그라프 선수가 달성한 것이 마지막이었고요.
네.
이 남녀 선수를 다 통틀어도 지금까지 이 테니스 시즌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선수는 5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네, 윌리엄스 선수가 그랜드슬램 달성까지 몇 개의 경기가 남았습니까?
네, 앞으로 6개의 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해야 하는데요.
네.
윌리엄스 선수는 2차전에서 이 네덜란드의 키키 베르텐스 선수를 만나게 됩니다. 한편 어제 벌어진 남자 1차전 경기에서는 이 스페인의 라파엘 나달 선수와 세르비아의 노박 조코비치 선수가 승리하고 2차전에 진출했습니다.
네.
하지만 현재 세계 순위 4위인 일본의 케이 니시코리 선수는 프랑스의 베누아 페르 선수에게 세트스코어 2-3으로 패하면서 1차전에서 탈락하는 이변을 보여줬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주요 미국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김정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주제 알아볼까요?
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월요일부터 사흘 일정으로 알래스카를 방문하죠. 또 북미 대륙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알래스카에 있는 맥킨리 산의 이름을 바꾼다는 소식도 있었는데요.
네.
오늘 알아볼 주제가 바로 알래스카입니다.
네. 자,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알래스카가 어디에 있는지 잘 아실 겁니다. 바로 이 북미 대륙 서북쪽 끝단에 붙어있는 지역이 바로 알래스카인데요. 왼쪽에 베링해를 사이에 두고 러시아를 마주보고 있고요. 또 위로는 북극이 있고 오른쪽엔 캐나다가 붙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래스카가 하와이처럼 미국 본토하고 붙어있진 않지만 정식 주지요.
그렇습니다. 알래스카가 지난 1959년에 미국의 49번째 주로 편입됐는데요. 주도는 주노입니다.
네, 이 알래스카가 원래 그 제정 러시아의 영토였는데 미국이 돈을 주고 사들인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 원래 알래스카에는 사실 수천 년 동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는데요. 이 제정 러시아가 바다를 넘어와서 한동안 알래스카를 지배했습니다. 그러다가 1867년에 이 당시에 전쟁을 치르느라 돈이 궁해진 제정 러시아가 단돈 720만 달러에 이 러시아를 미국에 넘긴 게 아주 유명한 일이죠.
네, 잘 알려진 얘기지만 이 거래가 러시아 쪽에서는 엄청난 실수였고요. 또 미국 측에서는 어마어마한 횡재인 걸로 밝혀졌죠.
물론입니다. 이 당시 미국에서는 이 알래스카 땅이 쓸모라고는 전혀 없는 황무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는데요. 그런데
네.
미국이 이 땅을 넘겨받은 뒤에 곧 새로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뭐냐면 여기에 천문학적인 양의 자원이 묻혀 있었다는 겁니다.
네.
이곳에는 특히 석유가 엄청나게 많이 묻혀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금하고 천연가스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 산림자원하고 바다에는 수산자원이 풍부해서 한마디로 미국에는 보물창고와도 같은 존재가 됐죠.
네.
그리고 지금은 항공의 요충지로 또 미국 방위의 전초기지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들을 생각해보면은 이 러시아가 알래스카를 넘기고 720만 달러를 받았는데 이게 아주 헐값에 팔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겠네요. 면적도 상당히 크죠?
네, 면적이 미국 전체 면적의 5분의 1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에서 가장 큰 주고요. 한반도 면적하고 비교해보면 알래스카가 이 남북한을 합한 한반도보다 7배나 더 큽니다.
네.
참고로 이 알래스카란 말은 이곳 원주민 말로 위대한 땅이라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미국 연방인구조사국 계산으로는 작년 기준으로 약 73만 명이 알래스카에서 사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또 이곳이 북극과 맞닿아 있어서 상당히 춥죠.
예, 물론 춥겠죠. 그런데 네. 여기에도 사계절이 있답니다.
네.
그러니까 겨울 말고 봄하고 여름 그리고 가을도 있다는 건데요. 근데 하지만 이 혹독하게 춥고 긴 겨울과 비교하면 역시 나머지 계절은 아주 짧다고 하는군요.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요, 미국 알래스카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김정은 기자, 이 알래스카가 살기 좋은 곳이라면은 미국 본토에서 이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알래스카가 이렇게 살기 좋은 곳으로 알려진 이유가 있다고요?
네, 주변 자연 환경이 풍요하고 번잡하지가 않아서 그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네.
근데 이제 역시 주정부가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복지 혜택, 그중에서도 주민들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이 이런 평가에 한몫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주정부가 주민들한테 돈을 그냥 준다고요?
그렇습니다. 알래스카가 석유를 개발해서 생기는 이익을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주민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줍니다.
네.
이 배당금을 알래스카 퍼머넌트 펀드라고 하는데 이거를 번역하면은 영구적인 알래스카 기금 정도가 될까요? 근데
예.
이 기금에서 작년에 그러니까 2014년에는 1인당 약 1,900달러를 지급했는데요. 이게 5인 가정으로 치면은 가구당 매년 약 만 달러 정도를 현금으로 받는 셈입니다. 그 밖에도 주정부가 제공하는 이런저런 복지 혜택들이 있는데요.
네.
지난해에 미국의 한 여론조사기관이 미국 내 50개 주 주민들을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를 조사해 봤더니 이 알래스카 주민들의 만족도가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네, 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알래스카에 대한 언론 보도를 보면은 대개 석유 채굴 같은 이 자원 개발과 관련된 기사가 많은데요. 이것하고 관련해서 특별한 현안이 있나요?
네, 사실 이 석유 채굴이 알래스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죠.
네.
근데 이 석유 채굴을 둘러싸고 현지 사람들하고 이 중앙정부, 연방정부의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주정부가 석유에서 나오는 수익을 주민들에게 모두 나눠줄 정도로 이 석유 채굴이 알래스카 경제에 중요한데 현재 알래스카 주정부를 포함해서 주민 대부분은 이 석유 채굴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네.
요즘에 석유값이 내리고 경기가 침체에 빠지면서 이 알래스카 주정부의 재정 형편도 어렵다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 석유 같은 자연자원을 더 개발해서 지역경제를 살리자고 주장하는 거죠.
네.
하지만 이 환경보호에 우호적인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연방정부가 이거를 될 수 있으면 억제하려고 해서 마찰이 있는 겁니다.
네, 석유를 퍼내면 알래스카뿐 아니라 미국의 경제에도 도움이 될 텐데 연방정부가 이 알래스카 석유 채굴을 주저하는 이유가 뭔가요?
역시 뭐 환경 문제 때문이죠.
네.
사실 석유를 지하에서 퍼낼 때 이 주변 환경이 일부 오염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자연 생태계의 보고인 알래스카에서 이 석유를 시추하면은 주변 환경이 망가진다는 우려에서 그런 겁니다.
네.
실제로 약 26년 전에 대형 유조선이 이 알래스카 근해에서 좌초하면서 원유가 새 나왔는데 이 사고로 이 알래스카 환경이 큰 피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네. 자, 월요일부터 오바마 대통령이 알래스카를 방문한다고 했는데요. 이번에 미국 대통령이 알래스카를 찾은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물론 처음이 아닙니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이 알래스카를 방문한 대통령이 이 워런 하딩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네.
그 밖에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부터 이 현 오바마 대통령까지 살펴보면요. 트루먼 대통령, 케네디 대통령, 그리고 조지 H.W. 부시 대통령만 빼고 나머지 대통령들은 모두 알래스카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 알래스카가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어서 대통령이라도 자주 이곳을 찾는 편이 아닌 걸로 알려졌는데요. 역대 대통령들이 이 알래스카를 찾은 이유가 뭔지 궁금하네요.
네. 워런 하딩 대통령 같은 경우는 당시에 알래스카 철도가 개통된 걸 기념하라고 이곳을 찾았습니다. 그 밖에 낚시하거나 주지사를 만나려고 알래스카에 간 경우도 있었고요.
네.
아니면 그냥 다른데 지나가면서 잠시 들른 경우도 많습니다. 이 참고로 현직에 있을 때 알래스카를 가장 많이 찾은 대통령이 이 조지 W. 부시 대통령으로 모두 세 번 알래스카를 찾았는데요. 또 재미있는 점이
네.
이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지난 1971년에 몇 달 동안 실제로 알래스카에서 산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알래스카에서 직접 산 경험이 있는 대통령은 이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도 이번이 두 번째 방문이라고 하네요.
그렇죠. 지난 2009년 11월에 자신의 전용기인 공군 1호기의 재급유를 위해서 알래스카에 약 2시간 정도 머물렀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따라잡기 김정호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노래 한 곡 더 듣고 영화로 듣는 미국사로 가보겠습니다. 버를린이 부릅니다. Take My Breath Away 골라봤습니다.
자리야 리터
더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미국 소식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은 영화를 통해서 미국 역사를 재밌고 알기 쉽게 소개해드리는 영화로 듣는 미국사 시간입니다. 김정호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가 지금까지 두 차례 걸쳐서 영화 아미스타드 소개해드렸죠. 자, 그럼 오늘은 어떤 내용이 이어지나요?
네, 오늘은 영화 아미스타드 세 번째 시간으로 아미스타드호 사건이 연방 대법원으로 넘어가는 과정, 그리고 전직 미국 대통령인 존 퀸시 애덤스의 활약으로 흑인들이 자유를 얻고 고향 아프리카로 돌아가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I hereby order the immediate arrest and detention of Señors Ruiz and Montez.
Don't they know that answer? By federal marshals.
검사 측과 변호인 측이 내세운 모든 증거와 증언을 들은 판사는 흑인들이 아프리카 태생이라고 판단하고 이사벨라 여왕과 두 미군 해군 장교 그리고 생존 선원 두 명의 소유권 주장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한다. 그러면서 판사는 흑인들을 즉시 풀어주고 거짓말한 선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하고 미국 정부가 이들을 아프리카로 보내라고 명령한다.
What's most bewildering to Her Majesty is this
아미스타드호의 흑인들과 이들을 도운 변호사 보이드윈이 하급 연방법원에서 이겼지만 이 판결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측에서 반격을 시도한다. 이 반격은 바로 스페인과 노예 제도를 유지하는 미국 남부주들로부터 시작된다.
After all, if you cannot rule the court, you cannot rule.
Senor Calderon, as any true American will tell you, it's the independence of our courts that keeps us free.
당시 갓 11살이 넘었던 이사벨라 스페인 여왕은 마틴 벤 뷰렌 미국 대통령에게 항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사벨라 여왕은 이 편지에서 스페인이 미국이 독립전쟁을 치를 때 지원한 이유가 바로 미국의 노예 제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사벨라 여왕은 아미스타드호 흑인들이 자유인이 된다면 스페인과 미국 사이에 전쟁이 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Well, we all know what happens then. North and South. They become the masters, we the slaves. But not without a fight.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재판 결과를 유심히 지켜보던 남부주들은 아미스타드호 판결이 자신들이 유지하고 있는 노예 제도에 나쁜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고 벤 뷰렌 대통령을 압박했습니다.
We have to try the case again.
무범하지 엘로토마.
I know it's hard to understand, Sinke. I don't understand
all that matter. Bang! Timule muga tapo lomu.
You said there would be a judgment, and if we won the judgment, we would go free.
No. What I said.
스페인이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제기하고 또 남부 지역에서 표를 잃어 다음 선거에서 대통령 측에서 밀려날 것을 걱정한 벤 뷰렌 대통령은 아미스타드 재판을 다시 대법원에 가지고 가기로 한다. 한편 변호사 보이드윈으로부터 이 소식을 들은 싱케는 한 번 결정한 것을 다시 재판해야 한다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화를 낸다.
To His Excellency John Quincy Adams, Massachusetts Member, House of Representatives. I have understood from Mr. Jodson that you are acquainted with the plight of the outside.
변호사 보이드윈은 아미스타드호 재판이 연방 대법원으로 넘어가자 한계를 느끼고 전직 대통령 존 퀸시 애덤스에게 도움을 청한다.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 연방 하원 의원직을 수행하고 있었던 애덤스는 노예 제도를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덤스는 이미 한 차례 아미스타드호 흑인들의 변호를 거절했다. 하지만 볼드윈의 편지를 받은 애덤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난다.
You understand? You're going to the Supreme Court. Do you know why?
Piccolo che ti gira ma bomo. Piccolo be.
La mia tana muya bono.
It is the place where they finally kill us.
No. Yes, that may be true too.
볼드윈의 편지를 받은 애덤스 전 대통령은 마음을 바꿔 대법원에서 흑인들을 변호하기로 했습니다. 애덤스 전 대통령은 아미스타드호 흑인들의 대표격인 싱케를 만나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연방 대법원에서 그들을 위해 싸울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Your Honors, I derive much consolation from the fact that my colleague, Mr. Baldwin, here.
드디어 연방 대법원에서 미국 정부와 아미스타드호 흑인들이 당사자가 된 심리가 시작되는데요. 이 심리에서 흑인 측 변호인을 맡은 존 퀸시 애덤스 전 대통령은 감동적인 변론을 펼쳐나갑니다.
In truth, has been driven from this case like a slave, flogged from court to court, wretched and destitute. And not by any great legal acumen on the part of the opposition, I might add.
이 사건의 진실은 법정에선 흑인들로부터 드러났습니다. 진실은 또 검사 측의 능력이 아니라 대통령의 권력욕 탓에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하게 소유권 분쟁이 아니라 대법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인간의 본성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스페인 여왕은 미국 국무장관에게 여러 차례 편지를 보내서 미국 법정이 무능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여왕이 말하는 법정은 11살짜리 여자애가 가지고 노는 장난감 같은 법정을 말합니다. 또 이건 마틴 벤 뷰렌 대통령이 원하는 법정이기도 하죠.
But can we also see as easily that which is equally true? That he is the only true hero in this room.
싱케, 이자는 흑인입니다. 그런데 우린 싱케가 이 법정 안에서 유일한 영웅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이 사람이 백인이었다면 법정에 설 일도 없었고 아마 우린 싱케에게 훈장을 주고 그를 위한 노래도 만들었을 겁니다.
Yet if the South is right, what are we to do with that embarrassing, annoying document?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What if it's...
남부주들이 노예 제도를 옹호하고 미국 대통령이 그런 생각에 동의하는데 그럼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창조됐다는 미국 독립선언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We desperately need your strength and wisdom to triumph over our fears, our prejudices, ourselves. Give us the courage to do what is right.
독립선언서에 나오는 정신은 우리만의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들의 지혜와 힘을 절실하게 필요로 합니다. 옳은 일을 하게 하시고 이 재판으로 내전이 벌어진다 해도 이 내전이 미국 독립전쟁의 마지막 전투가 되기를 바랍니다.
법정에 있던 모든 사람이 존 퀸시 애덤스의 감동적인 변론을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연방 대법원은 마침내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립니다.
In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versus the Armistead Africans, it is the opinion of this court that our treaty of 1795 with Spain, on which the prosecution has primarily based.
법정은 그동안 기소의 근거였던 1795년 스페인과 미국이 맺은 조약 가운데 약탈한 화물과 선박은 소유주에게 반환한다는 조항을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왜냐하면 흑인들은 화물이 아닐 뿐만 아니라 자유를 박탈한 자들에게 저항할 권리를 가진 자유로운 인간이기 때문이다. 본 법정은 흑인 피고들을 즉각 석방하고 그들이 원한다면 아프리카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용한다.
화면이 바뀌면서 영국 해군이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에 있는 비밀 요새를 급습해 그곳에 갇혀 있던 노예들을 모두 해방한다.
All clear, sir. Fire.
Fire!
Fire.
Fire!
이어 영국 해군은 군함에 있는 대포로 요새를 파괴한다. 그런 뒤에 미국 국무장관 앞으로 확인한 결과 노예 요새가 없었다는 내용을 담은 편지를 보낸다. 이건 두 나라 모두 노예 요새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노예 제도를 일찌감치 없앤 영국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 미국이 외교적으로 배려한 끝에 나온 조처였다.
자, 존 퀸시 애덤스 전 대통령의 활약으로 드디어 아미스타드호 흑인들이 자유의 몸이 됐군요.
그렇습니다. 영화는 신캐를 포함한 아미스타드호 흑인들이 미국 선교사들과 함께 배를 타고 고향인 아프리카의 시에라리온으로 돌아가는 모습으로 끝을 맺습니다.
자, 그럼 이 아미스타드호 판결이 나온 뒤에 대서양 노예 무역이 다 금지된 건가요?
아닙니다. 노예 무역은 그 후에도 계속 이어졌는데요. 이와 관련해 작가이자 역사학자인 데이비드 엘티스 교수의 설명을 들어봅니다.
기록을 갖고 추정해보면 대서양을 건너 쿠바로 간 노예선이 마지막으로 항해한 게 1867년경으로 추정됩니다. 참고로 쿠바에서는 1888년까지 노예 제도가 유지됐죠. 미국 같은 경우는 1860년경 엘라베마주 모빌 근처에서 노예선이 마지막으로 항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1903년에 미국으로 가는 노예선이 잡혔다는 말도 있는데 그건 완전히 사실이 아닙니다.
오늘은 영화 아미스타드 마지막 시간이었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새 영화가 소개되죠?
네, 다음 시간부터는 19세기 중반 미국의 영토 확장과 관련이 있는 영화 알라모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영화로 듣는 미국사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일상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와 제니퍼입니다. English with you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다양한 표현들을 익히는 시간이죠. So let's get started today. 오늘의 영어 표현은 money is tight. Money is tight. 입니다. There are times when you're tight on your budget, whether it's due to a drop in income, a big unexpected expense, or even unforeseen or difficult situations. 가끔 돈이 부족할 때가 있죠? 월급이 줄기도 하고요. 갑자기 큰 돈을 쓸 일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크리스안티를 만났는데요. 크리스안티는 가장 친한 친구를 도와주기로 했다고 하네요. She decided to help her best friend because she was tight on money. 친구가 요즘 돈에 쪼들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럼 제가 크리스안티와 나눈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money is tight. Money is tight. 이죠? Listen carefully.
My best friend's going to have a baby girl, and she supposedly is naming the middle name after me.
That's sweet.
Chrysanthi.
What is it?
Chrysanthi, like the flower minus
oh,
the mom.
Oh, that's beautiful.
Thank you.
That's beautiful.
Well, I'm just trying to get her enough clothes for the first few months. Yeah. Money's You're gonna, tight.
That's what friends are for, right?
Yep.
Chrysanthi 친구가 최근에 아기를 낳았는데요. 크리스안티의 이름을 따서 아이의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요즘 돈이 부족해서 크리스안티가 I am just trying to get her enough clothes for the first few months. Money is tight. Money is tight. 자기가 몇 달치 아기 옷을 사줬다고 하네요. Now that's what I call a best friend. 이런 거야말로 진정한 친한 친구의 모습이죠. 오늘의 영어 표현, money is tight 인데요. When money is tight, it means that you are short of money, or you don't have enough money to spend. Or you can also say that I am tight of money or short of money. 네, money, M-O-N-E-Y, money는 돈이라는 뜻이고요. Tight, T-I-G-H-T, tight, 단단한, 꽉 조여 또는 묶여있는 이라는 말인데요. 그래서 money is tight. Money is tight은 돈에 쪼들리다, 자금 사정이 빡빡하다 또는 돈이 부족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의 대화를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My best friend's gonna have a baby girl and she supposedly is naming the middle name after me.
That's sweet.
Chrysanthi.
What is it?
Chrysanthi, Chrysanthi, like the flower minus
oh,
the mom.
Oh, that's yeah. beautiful.
Thank you.
That's beautiful.
Well, I'm just trying to get her enough clothes for the first few months. Yeah. Oh, Money's gonna, tight.
That's what friends are for, right?
Yeah. 오늘의 영어 표현, money is tight. 돈에 쪼들리다, 자금 사정이 빡빡하다. 또는 돈이 부족하다. Money is tight. 꼭 기억해 두세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와 Jennifer 이었습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닐세데카가 부르는 Laughter in the Rain 들으시겠고요. 잠시 후에 뉴스 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애청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715년 9월 1일 오늘 프랑스의 태양왕 루이 14세가 77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1638년 루이 13세의 아들로 태어난 루이 14세는 태어난 지 5년 만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루이 14세가 나라를 다스리기에는 너무 어렵기에 이탈리아의 추기경인 쥘 마자랭이 그를 대신했습니다. 이후 1661년 마자랭이 죽자 루이 14세는 약 18년 동안의 섭정을 끝내고 자신이 몸소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루이 14세는 짐이 곧 국가라며 자신의 절대적 권력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루이 14세는 식민지 확장에 힘써 유럽의 주도권을 장악합니다. 한편 루이 14세는 베르사유 궁전에 살며 매일같이 호화스러운 파티를 벌였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궁정생활의 사치와 잦은 전쟁은 왕실의 재정결핍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왕실은 민중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했고 이에 민중들의 삶은 점점 더 피폐해져갔습니다. 당시 프랑스 도시가 굶어 죽거나 전염병에 걸려 죽은 민중들의 시체로 가득 찰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루이 14세의 절대 권력의 모순은 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1923년 9월 1일 오늘
激しい 揺れで 도쿄시내의 およそ 3만 7천 戸 余りの 가옥が 一瞬のうちに 全半壊しました. 当時 도쿄의 심볼이었다.
규모 7.9의 대지진이 일본의 관동 지방을 강타했습니다. 이 지진으로 9만 9천여 명이 사망하고 4만여 명이 행방불명됐습니다. 도쿄는 특히 피해가 심해서 10만여 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고 도쿄의 4분의 3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지진으로 방송과 신문이 중단됐고 이에 일본에서는 후지산이 폭발했다든가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탔다는 등의 근거 없는 소문이 떠돌아다녔습니다. 심지어 일본 정부는 조선인 폭동설을 유포시킨 뒤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조선인을 무차별 학살했습니다. 관동 대지진이 발생한 당시 약 일주일 동안 학살된 조선인의 수만도 6천여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